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세계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 미국의 자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전환기로 만들기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가진 정상회담에서 내 마음과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포함된 1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날로 300일이 됐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을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에 맞서 깨부술 수 없는 투지를 보여줬다며 미국과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단결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전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무기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갈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는 우크라이나에 역효과를 낼 것이고 평화협상 가능성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젤렌스키의 미국 수도 방문과 회담은 미 행정부와 젤렌스키 모두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서방의 무기들은 우리 군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패트리엇 방공체계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어떤 운명에 직면할 수 있는지 모두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군병력을 30% 이상 증강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군 고위 장성회의에서 러시아 군 병력을 현재의 115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21살에서 30살의 러시아인들이 의무복무에 해당되도록 군복무 연령 범위를 높일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장관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여름 2023년 1월 11일부터 병력 수를 13만 7천 명 늘려 115만 명 수준에 이르도록 명령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전체 2,500만 명 규모의 예비군 중 약 30만 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의 폭력 사태 중단과 아웅산 수치 전 국가 고문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15개 이사국 중 중국, 러시아, 인도를 제외한 12개국 찬성으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표결해서 기권하면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등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국민의 뜻과 이해에 따라 건설적인 대화와 화해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최근 이 비상사태를 내년 8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오늘 우리는 군사정부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경제적 지도력을 보여주고 역내의 경제회복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이 반격 역량을 갖춘 일본은 역내 안정에 기여하며 중국 견제의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황해도는 밤까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m, 서해 앞바다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2023 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지도부가 20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의 세부 내용이 4,100여 쪽에 걸쳐 담겼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연방거래위원회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를 나라에 위치했거나 해당 정부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개인 업체의 정부에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의 세부 내용과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도 법안에 명시된 특정 경우 외에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의 예산을 일절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네 나라입니다. 국방 국무 지출안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을 허용한 항목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사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는 북한의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경제적 지원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무지출안에는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의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기하는 조항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무지출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국방 지출안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의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상원과 하원은 임시 지출안이 만료되는 23일 자정 전에 본 지출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오늘 북한이 내년에는 첨단 기술과 안보 현안에 대한 탈취 목적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더 활발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내년에 국가경제개발계획 3년차를 맞아 이를 완수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동영상 유포 가능성은 물론 탈중앙화가 가상 자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북한의 외화벌이 추적과 차단에 주력하겠다며 주요국 정보보안기관을 통한 사이버 억지력 확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올 한 해 동안 북한 해킹 조직의 금전 탈취 규모를 8천억 원, 미화로 약 6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국제 해킹 조직 가운데 국적별로는 북한 연계 조직이 55.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내년 역내의 최대 경제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경제적 지도력을 보여주고 역내의 경제회복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0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의 미국 개최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지도력과 다자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미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 APEC 회의가 국제적인 경제 관여가 미국의 번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광범위한 공급망 충격에서부터 보건체계 문제, 식량 불안정과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APEC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논의와 성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의 매튜 머리 APEC 선임 담당관은 21일 국무부 공식 블로그 딥노트에 2023년 미국이 APEC을 개최하는 것은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공약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 국제 무역의 50%, 미국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과의 관여는 미국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또 내년 APEC 회의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열리며 상호 연결, 혁신, 포용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괄적인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상호 연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환경을 조성하며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미래에 대한 공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2월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5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8월 워싱턴주 시애틀 등에서도 APEC 관련 회의가 열립니다. 1989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확대됐으며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6개 나라를 비롯해 21개국이 가입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역내 경제 번영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을 규탄하는 계기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9차 APEC 정상회의 기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고 이에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이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미국의 세계 전략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중국 견제와 역내 안정에 기여한다며 미국은 방어력과 반격 능력을 겸비한 일본을 최상의 파트너로 여긴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은 21일 VOA에 미국에서는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춘 일본이 영내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very strong recogni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a Japan with a strong defense posture is good for regional deterrence.
존스턴 국장은 스스로 방어할 역량과 공격에 대응할 역량이 증강된 일본이 영내 억지력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워싱턴은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을 반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간 국내 총 생산 대비 2%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 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등 지도부는 즉각 초당적으로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을 환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해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고 의회 외교위원회와 아태소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리의 확고한 동맹국인 일본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던 미국이 숙적 일본의 방어력 강화, 사실상 재무장을 적극 지지하는 최우방국을 자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중국의 타이완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적성국들이 날로 패권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nts Japan to be a partner that can cooperate closely.
일본 전문가인 존스턴 전 국장은 미국은 북한 문제가 됐든 타이완 해협 문제가 됐든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데 일본이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돼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본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의 방위비 증가 계획이 끝나는 2027년이면 일본은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며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겸비한 그때의 일본은 매우 영향력 있고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존스턴 전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의 타이완 무력 통일 시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도 미국이 일본의 방어력 증강에 힘을 싣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존 해밍스 퍼시픽 포럼 인도태평양 외교안보국장은 일본이 영내에서 미국과 나란히 더 강력한 방어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걸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aving Japan play a sort of a stronger defensive role alongside the US within
아시아 내 다른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과 외교력 등 소프트 파워가 전제주의 국가들에 맞서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안보를 넘어 경제와 외교면을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존중하고 일본의 개입을 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look beyond the sort of security realm to more economic side and diplomatic side.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따라서 일본이 동남아에서 구축한 친선을 활용해 영내 나라들이 국제 경제 질서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등 주변국에서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 개정은 곧 평화헌법 개헌과 일본 재무장의 길을 터주는 것이란 우려입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드러난 점진적 변화가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이 국가 방어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 행위는 현행 헌법하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인 만큼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어력 증강과 더불어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주 만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일본 전문가 로버트 워드 선임연구원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동북아 안정의 핵심이며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 한국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드 연구원은 일본 국가안보전략이 한국을 지정학적 혹은 일본 안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인접국가로 지칭한 것, 또 일한, 일미한 간의 안보 분야를 포함한 전략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 등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밍스 퍼시픽 포럼 국장은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동아시아 지역 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한일 3국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ise of China and its assertiveness has to some extent been because
중국이 지금처럼 강력해진 것은 일정 부분 일본의 군사력이 비정상적으로 약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내 세력 균형의 회복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과의 조율하에 자유민주국가인 일본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보통 국가화는 좋은 일이라고 해밍스 국장은 부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2023년 미국 정부는 서방의 영향력 확대에 불만을 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 간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가 20일 미국 당국자들이 2023년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될 외교 현안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미국의 우월함과 서구의 영향력에 붕괴하고 있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연대와 움직임도 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을 불만의 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가까워졌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포탄을 지원한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2월 한계 없는 우정을 재확인한 가운데 베이징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모스크바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절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는 대신 매체력을 동원해 서구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들이 지속되고 깊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대한 이들의 경멸이 협력을 지속하는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미국 외교협회의 제임스 린제이 수석 부회장은 21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다루는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내년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main challeng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what to do if Pyongyang takes the step of detonating a nuclear weapon.
린제이 수석 부회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무력 사용, 제재 부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과 군축 협상 시도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미국 정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옵션을 거부하고 제재 부과에 집중했다면서 기존 제재에 대한 국제적 이행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제재를 추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거나 북한의 역량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평양이 자신들에게도 골칫거리지만 미국에게 더 큰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인재의 부회장은 덧붙였습니다. 미 외교협회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과 이를 둘러싼 동맹 파트너 간 긴장도 내년에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근래 들어 경제정책을 놓고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에 새로운 분열 전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 교육국의 기대와는 달리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역외 생산자들은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술을 활용한 첨단 반도체 칩과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교역국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제이 수석 부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등에 대응하며 미국과 동맹국 간의 정치적 긴장은 완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긴장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re likely to see significant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closest allies and trading partners.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 동맹 파트너와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린제이 부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내년 1월 새롭게 구성될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더욱 양분된 모습일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협회는 이 밖에도 에너지와 식량 안보 문제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활동과 미국의 대응, 이란의 혼란 등을 2023년 주목해야 할 대외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의 주요 회원국들이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전 통보 없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국제 해상안전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의 주요 회원국인 캐나다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21일 IMO 정기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규정하자 북한 당국이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선박의 항행과 영내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영내의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항해에 위협이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15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최근 IMO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국제 해상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했다며 IMO 이사국들의 규탄을 광대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주권 행사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발사들은 선박들의 항행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다수의 이사국들과 함께 국제 항행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최근 IMO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에 동참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IMO 회원국으로서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과 불법 해상활동 단속에 앞장서왔던 호주 정부도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IMO 회원국들의 규탄 문서 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주 해양안전청 대변인실은 호주는 이사회의 다른 규탄 문서 공동 발의국들과 함께 북한이 해상 안전 관련 협약 규정에 명시된 권고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O 40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이 소속돼 있는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MO 이사회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 옵서버로 참여했고 프랑스가 EU를 대표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EU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상업 항행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관련 회보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EU의 입장과 함께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영내와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항해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힌 지난 20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동참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 정부도 지난 128차 IMO 이사회에서 EU는 적절한 항해 경고 없이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실은 21일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해상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 규정과 권장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존중하고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지난 12일 VOA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제128차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해당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했으며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의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지적하고 한국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의원들이 19일부터 21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포함해 안보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럽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 소속 의원단의 한국, 일본 방문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의원단은 한국 방문 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면담하며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유럽의회는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단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방문단을 이끈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안보 국방 분과위원회 부의장은 DMZ 방문 후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한국 정부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최종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유럽연합과 한국 간 안보와 국방 등 더욱 견고한 협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문단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루카스 만들 부의장을 비롯해 크로아티아의 질리아니아 조부코 사이먼 의원, 이탈리아의 파비오 마시모 카스탈도,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안나 포티가와 드라고스 토드라키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만들 부의장은 지난 9월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의원 8명과 한국을 찾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방한 중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단체 등과 면담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와 비핵화는 유럽연합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 동북부 발트해 연안의 리투아니아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번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가 20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북한의 최신 탄도미사일 발사들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또 한 번의 도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과 전적으로 연대하며 긴장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특히 지난 10월 26일 일본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사울리우스 스크베르넬리스 리투아니아 총리와 회담하면서 북한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일랜드 외무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결의안들에 대한 가장 최근의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일랜드는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 한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초래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고위 관리들의 막말은 부족한 인권 존중 의식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북한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급진적인 일부 아랍 국가들과 닮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부터 4년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 활동한 앨러스테어 모건 전 대사는 21일 VOA에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막말 담화는 북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은 종종 외국 정치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 관습적인 규범에서 벗어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한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면서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지칭할 때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막말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인권 존중 의식의 결여를 확인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앞서 2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을 혹평한 한국에 대해 개짖는 소리, 개나발, 지난달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천치 바보, 인간 자체가 싫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BOA에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이런 막말과 욕설은 북한의 국경만 실추시키고 남북관계 등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의 이런 막말이 국제 외교적 관행과 거리가 있다면서도 반드시 북한만 그러는 것은 아니며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대화에 항상 걸림돌이라고도 단정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을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양측이 불바다와 화염과 분노 위협을 가했던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막말 설전이 이후 미북 정상회담을 막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건 전 대사는 지도부급을 포함해 외교 교류에서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관례적이며 외교적 수사가 생산적 결과를 위한 소통을 더 용이하게 한다는 가정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구속력 있는 국제 관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북한만이 다른 지도자들을 욕하고 모욕하는 것도 아니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이런 욕설과 모욕은 일부 급진적인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관행이라며 북한만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단 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가 제출을 독려해 왔지만 많은 나라가 몇 년째 여기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튀르키예 뿐입니다. BOA가 대북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행 보고서 제출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튀르키예는 지난 11월 4일 기존 안보리 제재 결의 10건에 대한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올해 첫 이행 보고서인 만큼 해당 자료에는 2022년 1호라는 표식이 붙었습니다. 이후 다른 어떤 나라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호 문건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잘 이행하는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점을 약 1년 앞둔 2019년 3월과 실제 모든 노동자가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90일이 지난 2020년 3월에 걸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일 현재 66개 나라만이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결의 2397호와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도 각각 96개와 91개며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접수된 2270호도 116개 나라만이 제출을 마쳤습니다.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이행 보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나라가 약 80개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또 노동자 관련 이행 보고서만 특정할 경우 120여 개 나라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120여 개국 중에는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 탄자니아처럼 과거 북한 노동자가 활동한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저조한 이행보고서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회원국들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노르웨이의 모나율 유엔주재 대사는 지난 10월 28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율 대사는 지난 4월에 열린 브리핑에서도 같은 발언을 통해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보고서를 몇 차례 제출한 키르키에만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율 대사는 나의 팀은 물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위원회 사무국은 이행보고서 준비와 제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들이 성탄절을 맞아 미국에 사는 탈북 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선물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인들을 돕기 위한 연말 행사를 통해 135만 달러를 모금한 단체도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에 있는 기독교계 탈북민 지원단체 솔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맞아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소망의 상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번창하려는 탈북민들에겐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할 수 없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기도 하다며 성탄절에 탈북 난민들에게 소망을 선물하세요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미셸 김 대표는 21일 BOA에 탈북 난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Started this because we wanted to remind them that they're not alone. We wanted to give them a sense of hope and a sense of community.
또 탈북 난민들에게 희망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서로 연대감을 가지면서 탈북 난민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매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그동안 선물을 받았던 탈북민들의 감사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여러분 덕분에 올 크리스마스는 덜 외로울 듯합니다. 누군가가 날 기억해주고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니 힘이 나네요 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물 종류가 많이 바뀌었다며 탈북 난민들은 부피가 작으면서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마존 카드 등 선물 카드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사는 약 120여 탈북민 가정과 개인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식량난으로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걸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have been praying. We are praying for them. Not just saying that we're praying, but we meet every week.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단지 기도한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매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팀으로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도 솔트의 소망의 상자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솔트 의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을 축복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솔트와 협력하고 있다며 소망의 상자를 보내는 데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탈북 난민들의 정착을 돕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지만 미국의 정착 프로그램은 많은 북한 사람이 견뎌온 고통과 고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참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훨씬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링크는 최근 두 차례 모금 행사를 통해 북한인들을 위해 135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트위터를 통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연 행사를 통해 135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면서 이 기금은 계속해서 북한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민 구출과 재정착 지원, 탈북민 인재 양성, 미국 내 대학을 순회하며 북한 내 인권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며 최근엔 첨단 기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더 많이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과거 열병식 직전에나 동원됐던 규모의 병력이 훈련 초기부터 현장을 메우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21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훈련장 중심부를 가득 채운 병력 대열을 볼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사각형 점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대열이 무려 43개에 달합니다. 각 대열의 도열한 병력을 최소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산해온 만큼 이날 훈련장에는 최대 12,000여 명의 병력이 운집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훈련장에 병력과 인파가 처음 포착된 건 지난 6일입니다. 이후 이 일대에 병력과 차량이 점차 늘기 시작하더니 2주일 만에 최대 규모의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훈련 초기에 이처럼 많은 인파가 이 일대에 모인 건 이례적입니다. 통상 북한은 열병식을 약 두 달 앞둔 시점부터 훈련에 돌입하고 이후 병력과 차량을 차츰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관행 때문에 훈련 초기엔 현재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병력이 훈련장에서 관측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진행된 열병식의 경우 준비 정황이 처음 포착된 2월엔 10개 미만의 대열이 운집했고 이후 3월과 4월 초까지도 20개가 넘는 병력 대열이 훈련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40개가 넘는 대열이 포착된 건 열병식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였습니다. 준비 초기엔 적은 병력을 동원해 훈련을 진행하다 점차 병력과 군용 차량 등을 늘리는 방식인데 올해는 병력 규모 면에서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 초기부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배경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거나 실제 열병식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열병식 훈련장의 변화를 처음 포착해 보도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내년 1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 혹은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인 열병식 준비 초기 시점과 유사한 면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김일성 광장에선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김일성 광장에 주민들을 동원해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주민들이 들고 있는 빨간색 수술과 꽃이 이 일대를 붉게 물들이고 김정은 혹은 일심 단결과 같은 대형 문구를 만들었는데 이런 모습은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일성 광장에는 15일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또 열병식 훈련 기간이면 차량이 빼곡히 들어섰던 훈련장 북쪽 공터 두 곳도 현재는 한 곳에만 차량이 주차돼 있고 다른 한 곳은 제설 작업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당시 열병식에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통해 신형 SLBM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정권 수립 기념일인 지난해 9월 9일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 열병식 준비 정황 보도와 관련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내년 북한의 정치 일정과 연계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식량 유통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양곡 수매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장마당에서의 쌀 등 식량 거래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농민들이 자체 처분할 수 있는 양을 포함한 전체 생산 식량 가운데 수매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두고 봐야 한다며 이런 정책이 장마당 민간 유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장마당에서 주민들의 식량 판매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장마당 거래를 제한하고 국영 양곡 판매소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장마당 거래가 아예 금지됐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최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 2022년 평가와 2023년 전망에서 북한 당국이 올 10월 이후엔 식량 유통에서 집권적 성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 즉 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주민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종합시장에서 식량 매대를 없앴고 일반 주민들 중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일종의 식량 공급 카드를 받아서 양곡 판매소에서 식량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장마당 거래가 일부 금지됐다고 해도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양곡 수매와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는 문제 등을 강조했습니다. 양곡 유통비리 단속과 척결에 나서는 한편 국가 주도의 식량 유통체계에 반하는 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새로운 양곡 정책 방향의 핵심은 양곡 유통비리 엄단과 국가 수매 확대라고 요약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분조관리제 내 호전 담당제를 통해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식량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식량난 심화로 식량 가격이 장기간 고공행진을 하면서 장마당의 시장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통제 강화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게 조선임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최근에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가 양곡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장마당에서의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식량 거래 이런 것도 당연히 유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올 한 해 북한에서 중앙 통제 강화 기조가 경제 영역 전반에 확장됐다며 협동 농장을 중심으로 공장과 기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권이 용인돼 왔던 농업 분야까지 유사한 기조가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쌀값 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물량 확보를 늘리고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쓴 적이 있지만 높은 가격에 음성거래를 초래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쌀을 가지고 있는 물주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 가격을 통제당한다는 거는 쌀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식량을 시장에다가 안 내놓으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장보다는 개인들한테 물주들한테 가서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주의 집에 가서 쌀을 사기 시작하면은 몰리지 않습니까? 몰리게 되면은 쌀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중앙통제 강화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장마당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가 식량 전부를 통제하는 과거 계획경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북한의 경우 국가가 식량 생산과 배급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장마당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배제하고 식량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영희 남북 하나재단 대외협력 부장입니다.
북한 당국은 절대로 옛날 배급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붕괴가 됐고요. 그다음엔 주민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또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전 단계인 배급제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외교안보연구소 보고서는 북한의 정책 변화가 악화된 국내외 여건에 대한 단기적 대응인지 중장기 차원의 구조적 변화인지 단정하긴 아직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공세적인 최근의 통제 강화 흐름은 북한의 정책 기조가 국경 봉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11월 16일 이른 아침 우주 로켓 아르테미스 1호를 성공적으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로켓에 실린 오리온 우주선의 달 궤도 여행이 시작됐으며 오는 2025년까지 인간을 달로 보내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과거의 성공적인 아폴로 시대의 달 착륙을 축하하는 뜻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 이름을 따 이번에 달나라로 가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아르테미스라고 지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 임무는 1972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찰리 블랙웰 톰슨 아르테미스 1호 발사 책임자는 로켓 발사 후 우리는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임무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발사, 우리나라를 달과 화성으로 가게끔 만드는 첫 단계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 준비는 10년 이상이 걸렸고 또 날씨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번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오리온 우주선은 달의 뒷면을 넘어 인간이 가본 어떤 우주선보다 더 멀리 약 4만 마일을 여행할 것입니다. 또 아르테미스 1호의 시험 비행은 12월 11일 오리온 우주선이 태평양에 귀환함으로써 절정을 이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아르테미스 1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주를 탐험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지속 가능한 탐험을 하며 또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여러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제 우주 탐사 연합을 만들었으며 우주 탐사를 진전시키고 우리의 고향인 지구에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향후 임무에 대한 국제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인 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을 계기로 나사는 1967년 우주조약에 근거해 관련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주공간에서 평화롭고 책임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나사는 인류를 달로 보내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달의 분화구 표면을 걸었던 마지막 우주비행사인 유진 선언은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때 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희망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